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아 정체성,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죠. 이 큰 대회가 중요한 게 거기 가면 자부심을 느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함께 모이면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상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큰 미래에 대한 천년의 응답의 계획을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서신들은 교회와 또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그런 모델과 참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우리랑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의 구원의 메시지 이런 걸 받게 되지만 특히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보면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처음에는요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목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참 완벽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뭐 여러,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답을 주고 고면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워낙 영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철학하는 동네라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이해가 되면 설득을 당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직 갱신이 안 되신 분들이 그래서 따지고 든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 너가 누구냐? 열두 제자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텐트 메이킹 이렇게 직업을 가진 일을 하면서 그 부담을 안 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야, 너희가 우리에게 사례비도 안 받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사도가 맞냐? 말이 좀 복잡하잖아요. 네? 법이요죠. 너희들이 비고용직, 비정규직. 너희들이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개척자지만 목회자가 되려면 월급을 탁탁 받고 그래서 장부에 기록돼서 매달 월급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담임 목사가 아니냐.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했으니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목회자가 아니다. 이렇게 따지기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까지 들어간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서에 보니 내가 14년 전에 보지 못할 것을 봤다. 그러니까 3층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3자인 양 이렇게 해서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요 훌륭한 이야기 아니라 아주 궁색한 이야기입니다. 할 필요 없는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워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는지 인간이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거든요. 그 증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궁색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열두 제자들이 가보지도 못한 그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이 궁색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뒷부분이죠. 아주 뭐랄까 화가 난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상황에서 그게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다 깨닫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이제서야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알았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도 되는 거, 너희의 개척자가 된 거, 너희의 목회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세운 것을 알았지. 그런데 그 증거가 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메시지를 줘서 너희에게 전달한 거다. 나는 천국까지 다녀온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다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고 이 이야기를 왜 한 줄 아세요? 궁색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진실하게 동기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안 믿어주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더러 사람들은 꼭 무슨 말을 깊이 자세히 해야지 그때야 겨우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 친절하게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궁색한 이야기 안 들어도 깨닫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후서가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 현장에 나가면은요 그 영접이 쉽게 되나요? 한 10명, 20명, 30명 복음 전하면 영접이 어렵잖아요. 근데 영접한 그분이 몇 분이나 열면 영접하면 교회에 오시던가요?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또 시간 지나면 그분이 영접한 20명, 30명 중에 한 명 교회에 왔어. 야, 응답이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응답받았어. 근데 몇 주 지나면 안 와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그 어려운 주일 성수를 했어. 갑자기 보니까 주보를 봤더니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네. 그래서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 주일 헌금 했어. 좀 지나니까 또 이런 헌금 있네. 11조도 어디서 들었어? 11조. 그래서 결단해서 10을 했죠. 해서. 갑자기 교회가 건축하네? 또 건축 헌금을 하래. 건축. 예배가 주일 예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없대.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금요일 예배고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구역 예배가 있네. 또 구역 예배에 보니까 헌금을 해요. 구역 예배에. 그러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전화 와서 성가대 봉사하래. 또 성가대 하려니 또 바빠. 또 성탄절 행사를 또 하래. 갈수록 태산이야. 여러분. 여러분, 그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투표를 한대. 이게 뭐야? 장로하래. 권사하래. 집사하래. 처음에는 예수 영접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교회 이제 주일날 땡 치면 밥도 안 먹고 가다가 여러분, 주일 식사하고 가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식사하러 이제 가서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면 나의 의무를 다 한 거야. 그리고 주일날 그 예배만 드리고 도망갔어. 그냥 다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같이 밥을 먹었어.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네. 밥을 먹었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또 설거지를 또 하게 돼요. 이게 너무 힘드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안 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식당에서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아니 교회만 내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봉사해야지, 헌금해야지, 설거지해야지. 거기까지는 좋아.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기만 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갈등이 시작돼. 이제 장로님이 됐어. 보니까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게 돼. 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줄 알았더니 너무 갈등이 심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과거에 주일날 그러면서 과거가 회상이 되는 거야.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땡치면 도망갈 때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야. 오늘 고린도 교회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도 바울 복음 막 설교할 때 너무 좀 가까이 있어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사도 바울이 말을 너무 더듬어 제대로 말을 못해. 말을 또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 설교를 또 너무 길게 해. 그럼 보니까 열두 사도도 제자도 아니야.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 그냥 옆에 있는 말 잘하는 분이 야야야 찔,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도도 아니잖아. 뭐도 아니야. 이게 틀리고 저거 틀리잖아. 옆에서 또 쏘시기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 하나도 없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영적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을 도전하는 삶, 흑암과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더 많았던 이유는 우리 참사령교회는 50년이라는 그래도 역사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봉사하시는 분 뭐 하셔. 이거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우리 여자 장로님들 지난번 회의하는데 그랬어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그 설거지하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그냥 사람 사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너무 오랫동안 봉사했던 여자 장로님들이 왜 그것을 맡기냐고. 교회 현금을 아껴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못 맡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은 헌신하는 게 너무 값어치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오래된 신앙의 연조와 응답과 축복을 아니까. 그 봉사의 축복과 의미를 아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분들은 주일날 와서 피곤하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겨우 교회까지 나왔는데 이 일까지 너무 피곤하니까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토요일날 또 시장 다 봐야 돼.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너무 갈등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응답받은 권사님들은 이 감사 너무 감사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0년 정도 되면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연조가 짧으니까 불만 불평을 하면 예가 되고 예수님은 예가 되고 아니야가 되지 않는데 뭐든지 아멘 예가 돼야 되는데 아니요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만 되고 아니야가 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거라면 어떻게 순교하면서 이 선교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모든 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 예만 하는 것이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예하시고 다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이문이 열렸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좀 못 알아듣지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쭉 묵상을 하면서 알아듣는 분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연조가 짧았기 때문에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린도를 통해서 앞부분이지만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훈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하니까 우리 자주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개척을 같이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리고 회당장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보라는 회당 다 급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새 가족들에게 다 맡기고 중요한 멤버들이 빠져나와서 에베소 다른 지역에 딱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메시지를 증거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도 새 신자 젊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은 잘하지만 신앙적인 깊은 깨달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성장은 하는데 제대로 중요한 사역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막 성장을 했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죠. 디모데가 보냈더니 그분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을 했어요.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잖아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 징계의 편지라는 것을 아주 화가 나서 또 보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편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말을 안 들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편지를 또 보냈어요. 디도를 통해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나중에 세 번째 편지를 들고 디도를 보냈는데 보니까 소식을 들었더니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고린도 후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됐으니 정말로 너희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를 변명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모든 메시지가 사도 바울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0장의 모든 내용의 거의 80-90%는 자기 변명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궁색하게 무슨 변명을 막 우리 하기 싫어요. 무슨 말하기 싫고 하는 믿고 싶어요. 그러나 도와주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돕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 혹시 여러분이 목회자들이나 누가 이렇게 궁색하게 막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해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나 그런 것들을 제하기 위한 거지 나를 뭐 오해받아도 좋고요. 꾸지람 욕먹어도 좋고요. 그래요. 무시해도 좋아요. 목회자들은. 그러나 목회자들의 사명은 양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것은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친다면 아주 희망이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그러한 렘넌트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 그러한 자녀, 그러한 학생, 그러한 직장에서 직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는 마음이 아파요. 정말 짜증나고 싫어요. 죽이고 싶어요. 어쩔 때는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정말 지혜롭고 은혜 받은 사람은 곱씹어서 아 그래 내가 이런 것들을 이런 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이고 여러분 아무리 틀린 이야기에도 속에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내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해 저거는 안 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 안 그렇잖아요.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이거는 못합니다. 저거는 못해요. 이거는 이래요. 자기 의견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치 노예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노예다. 여러분 노예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자격도 있어요.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 어땠어요?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그 속에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현장을 살려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은 잘못과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훈계와 가르침을 받고 결국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1시간 예배 모든 예배를 끝냈거든요. 참사랑교회 타고 왔더니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1시간 반 마치려고.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갑자기 12시에 끝내가지고 내가 그거 맞춰야 돼. 다시 이제 우리는 목사님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교회에 가봤거든요. 설교만 2시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너무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시면 옆에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여기 식당에서 일하길래 아니 이렇게 기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기냐고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셨어요.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려고 그러신데요. 저분이 우리 교인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활 때 처할지도 알고 가난한 때 처할지도 알고 설교가 길어도 감사하고 짧아도 덜 감사하고 우리 훈련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저기 돈 우리 대단한 일 하고 있어요. 저렇게 많은 돈을 대우리고 그 훈련 안 받아요. 누가 그럽니까? 저 정도가 설교 2시간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한 달에 두 번씩 정말 아침 출발하려면 7시 반부터 출발해서 저녁 다 6시에 돌아와요. 한 달에 세 가족 화요 집회하면 두 번씩 그렇게 한다니까요. 토요일 날 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일날만 그렇게 두세 시간 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있습니까? 예. 잘 알아야죠. 잘 판단해야죠. 잘 생각해야죠. 예. 태도를 잘 갖춰야죠. 조심해야죠. 그러나 아무것도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큰 첫 번째로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창세기 3장에 올무에 묶여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 아볼로, 디모데, 디도와 같은 목체자들을 심히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멤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 분위기에 순수한 분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 분들의 말 잘하는 분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순수한 분들은, 착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불신앙,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목사님의 목회와 메시지가 먹혀들지 않아. 사도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흐름으로 다가오지 않아. 예. 그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돼.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는 아프로디테의 큰 신전이 있었거든요. 신전 창기가 1000명이 넘었거든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만들어진 많은 거기가 타락 문화가 교회 속까지 들어왔어요. 그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타락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착신의 모습을 심지어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똑똑한 척,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이거 구원하고 관계 없어. 그런데 새 가족들은 그거 보고 상처를 입거든요. 구원하고 술, 담배 하는 거 관계 없어. 그러는데 새 가족들은, 우리는 우리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시험에 빠지거든요. 근데 정말 넌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 구원하고는 관계없어. 그게 모습이 뭡니까? 네피림. 나의 정욕. 나의 기분. 그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귀신이 역사에서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게 사단의 생각이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살리는, 남에게 시험거리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어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단에게 네피림 체질이 되어서 이렇게 그 틀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결과 그들은 창세기 11장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분열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여기 성경에 나왔던 고린도의 사람들도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분열의 저주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어떤 분은 예언이 더 큰 은사라고 주장하는 파, 방언이 더 큰 은사라고 주장하는 파로 구분됐어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교리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의 천사가 방언을 말을 할지라도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리, 신학, 무슨 주장하고, 뭐, 저기, 사도신경이 어찌해야 되고, 주기도미 어찌해야 되고, 뭐가 어찌해야 그냥 히브리로 하세요. 헬라어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언어가 바뀐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깨트리는 신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 순서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느 교회에 가니까, 그리스도에게 가니까 무악기파가 있어. 악기가 없어. 악기 때문에 너무 왜 그런지 물어보고 정확히 안 물어봤어요. 악기파가 있고 어떤 성가대에 없었어. 성가대 안에서 모든 문제 생긴다고 없애버렸어. 어떤 데는 그러면 없애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주장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없다면 그게 교리, 제도, 예배, 순서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 성찬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이건 메뉴도 다양해요. 분열의 메뉴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심한 훈계 편지를 받고 결국은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에 떠나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대부분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바울의 강구가 편지를 받고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은 결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로 변했을 것입니다.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묵상을 해봤다니 이건 그렇게 향기가 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 후 10년 이후 20년 후를 생각해 봤어요. 많은 성도들이 향기가 됐겠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변화되어 이전 것은 모두 버리고 새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배경에서 잘 모를 거예요. 여기는 굉장한 사도 바울의 간곡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전 것 다 너희들 다 정말로 새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를 위하여 그에게 헌금을 할 정도로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그들의 다시 한번 꾸지람하고 변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이들이 다 깨닫는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너희들이 변화되고 편지 첫 번째 또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듣고 디모데 또 그 아벌로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런데 너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는 아멘만 해라. 그리고 변하라. 그리고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도 종이고 특별한 종인 것을 너희들은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헌금해라. 그거요. 쭉 설명하고 너희들이 약속한 헌금을 해라. 가장 그 어려운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그럼 무엇이냐면 약 돌려서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이 1년 전에 그렇게 거의 헌금을 작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자랑을 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그 헌금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헌금 말로만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내 말이 거짓말이고 실망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일들을 다 말을 한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냥 헌금도 아니에요. 거액의 연봉. 거액의. 고린도후서 8장 20절. 이것들을 조심함은 그냥 말은 조심한 거죠.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이게 받게 된 거예요.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헌금하려고 한 거 그게 아니다. 전도와 선교 이걸 위해서 꼭 그 시대에 필요한 거였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가뭄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많은 헌금을 해야 될 교회가 많은데 고린도 교회가 양쪽에 항구가 있고 나중에 운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누가 헌신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헌신해서 가난한 또 교회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권면을 했던 것이고 그들은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헌금 꼭 안 하신 분들이 비장, 아,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저기, 사도 바울이 또 저 돈 거들려고 저랬다고. 이런 비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액수가 거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아야 될 세 가지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도 가능하면 12시에. 첫째, 사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개인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개인, 가정 열심히 노력해요. 피곤하지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 존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우리들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면 그런 생각과 그런 흑암과 그런 귀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심 3일이니까 3일에 한 번씩 여러분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작심 여러분 밥도 한 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매일같이 뭐냐 매일 기도 수첩해야 되고 또 한 번씩은 또 목욕탕 가야 되니까 우리 화요 집회도 가야 되고 핵심도 가야 되고 1년에 한 번씩은 큰 행사를 해야 되니까 WRC도 가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약간 우리가 그릇이었는데 그릇이 별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도 보배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족했지만 나중에는 은금이 풍부하고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50명 가병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레망 멜기세덱 그 살았던 동네라니까요. 그 다섯 명의 왕들을 오히려 한 족장이 가서 이겨버렸어요. 살렘 왕이 너무 감사하니까 왔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분이 예수님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분에게 십일조를 바쳤어요.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의 주인이었다니까요. 살렘 왕이. 그런데 오히려 그분 그 나라를 도왔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5, 6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어떤 그 도자기를 가져오셨어요. 이거는 너희 다 모이래요. 이 도자기거든요. 신안아빠따에서 왔는데 아는 사람이 몰래 뒤로 빼돌렸는데 이게 수억짜리다. 그러나 이거를 팔면 수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막 이러시고 우리 큰 누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내 느낌이 다른 이야기 하실 것 같아. 전 눈치가 이렇게 있어서. 그랬더니 그런데 절대 안 걸리고 내가 일본어도 잘하고 일본 아는 사람만 일본에 팔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돌려주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야 우리 누님이 엄청 실망하시는 눈빛. 나중에 그분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릇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밥그릇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보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여러분도 가치 있는 그 안에 담긴 뭐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귀할 수는 없지만 못지않는 보배로운 존재, 질그릇인데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도 고린도처럼 이 말씀 속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갱신해 나가면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고개군형 시대적인 대표적인 불가항력적인 기념적인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후대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죠.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자신을 약간씩 약간씩 갱신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방법이 바로 전도자의 삶 60가지를 묵상하고 한 가지 한 가지 개인화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변화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이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이러한 축복과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훈계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튀어나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관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본인을 교회를 변화시켜서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신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